어른들은 잊어버린 세상의 지혜.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어른들은 잊어버린 세상의 지혜,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오늘은 곤충박사 유미미님을 모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곤충박사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죠. 그 얘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곤충박사 유미미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가 아주 기쁜 날이에요. 왜냐면은 저가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슴벌레를 잡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슴벌레 잡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꽤나 잡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어려웠죠?
네.
사슴벌레는 진짜 낮에는 잡기 힘든 건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잡은 것들은 나무 짐 옆에 있는 짐 없는 데서 사슴벌레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파가지고 잡았고
나무
밤에
사이에?
밤에 잡은 거는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데요.
네, 밤에는 또 가끔 참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은 길에 떨어져 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사슴벌레가 날다가 떨어졌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걸어다 떨어지면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전 날아서 간 게 아니라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하긴 근데 우리가 잡아서 꽤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날진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슴벌레를 잡고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 무섭진 않았어요?
네.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좋았어요.
사슴벌레 큰 거 지금 몇 마리 잡으신 거죠?
한 엄청 큰 애는 한 마리고.
그게 한 8cm 정도, 9cm 정도 되는?
네.
네,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진짜 크죠. 오늘 에그박사 아시죠? 안녕하세요, 에그박사 있잖아요. 에그박사 워터파크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는 작은 애들밖에 없는데 제가 잡은 거는 에그박사보다 더 큰 거예요.
진짜 기분 좋았겠어요.
네.
암컷도 있다고요?
네, 암컷은 3마리 정도 되고 수컷은 2마리 정도 되는데 암컷은 한 마리도 건강하긴 한데 좀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두 마리는 밥을 잘, 첫 번째에는 밥을 제일 잘 먹었어요. 두 번째는 중간만큼은 먹고 세 번째는 아예 안 먹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각자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렇군요. 앞으로 곤충을 아빠가 이거 사슴벌레 잡았으니까 그럼 데려가서 키워볼까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유미미가 아니야 아빠 자연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라고 했었죠?
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조금 며칠 더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네.
중점적으로 어떤 걸 관찰해 볼 생각인가요?
수컷이 뿔 때문에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지켜보고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암컷은 뿔이 없어서 잘 먹는데
아, 젤리를요?
수컷이 뿔이 있어가지고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될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꾸 밤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것 때문에 무서운 꿈 꾸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수컷이 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곤충 젤리를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은
작은
느낌.
애는 괜찮은데 네. 작은 애는 언젠간 먹겠지 하는데 큰 애가 너무 좀 큰 애가 커서 좋긴 한데
네.
잘 못 먹으니까
큰 애가 잘 먹는 걸 확인하고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줄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원했던 정말 궁금했던 사슴벌레도 이제 납작 사슴벌레죠?
네, 넓적. 아, 넓적. 납작이 아니라 넓적. 아,
죄송합니다. 넓적 사슴벌레도 이제 잡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려주고 나면 이제 또 뭐를 채집해 보고 싶어요? 제일 기대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은?
장수풍뎅이요. 그렇죠.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랑 싸우면 장수풍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수풍뎅이가 더 강한 거죠. 사람들은 장수풍뎅이를 더 쉽게 잡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슴벌레가 사실 더 잡기 어렵대요.
하지만 힘은 더 강한데 저는 사슴벌레가 제일 잘 잡힌 거예요. 전 장수풍뎅이를 너무 잡고 싶은데 맨날 그것 때문에 맨날 연습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맨날 진짜 옛날에는 진짜 맨날 곤충책을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바뀐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장수풍뎅이는 또 잡게 될 거예요. 아빠랑 자주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면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참나무 근처를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그걸 잘 알았잖아요. 아, 나무 사이에 수액 사이에 진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구나. 우리는 원래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수액이 없어도 있는 거.
그렇죠. 껍질을 이렇게 들춰보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네.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장수풍뎅이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시는 분들 알 텐데 그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참나무숲에 들춰보면 아마 있을 텐데 거기 갔을 때 목이 엄청 올렸지.
목에 기피제도 잘 하고 가야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슴벌레 네. 잘 키워서 또 돌려보내자고요.
네. 네. 돌려보낼 때 아쉬운 점 있으면 여러분에게 맡겨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른들은 잊어버린 세상의 지혜,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오랜만에 유미미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저와 같이 간 캠핑에서 우리 둘의 저와 유미미의 평생 소원이었던 사슴벌레를 직접 야생에서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미미 버전으로 설명을 많이 들으셨지만 또 생각보다 유미미는 디테일은 잘 얘기를 하지 않네요. 제가 오히려 더 흥분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사실 이제 유미미가 놀고 있는 동안에 제가 온갖 그 참나무들을 다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틈 사이에 주로 이제 수액이 나올 법한 이제 갈라진 틈에 곤충들이 모여 있다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서 샅샅이 뒤지고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순간 어떤 참나무 하나에서 딱 아!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엉덩이만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순간에 이제 침착하자! 침착해야 돼 안승준! 이러면서 이제 어떡하지? 일단 유미미를 불러오자. 유미미는 다른 쪽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잠깐 핸드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살짝 찍고 어디 혹시라도 이제 다시 왔을 때 없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제가 덥석 잡기에는 또 이제 유미미를가 굉장히 나중에 실망할 것 같기도 해서 살짝 찍고 이제 유미미를 부르러 가서 유미나 일로 와봐 하면서 친구하고 놀고 있는 유미미를 이제 불러내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딱 손으로 잡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놨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장수풍뎅이 암컷인 줄 알고 유미미를 풀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사슴벌레의 집게가 이렇게 쓱 보이면서 사슴벌레다라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도 나오고 아무튼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봐봐.
장수풍뎅이. 여기 또 있어.
왜 그거 얘기한 거야? 거기도 있어?
응.
대박. 그냥... 사슴벌레다.
와.
대박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거
여기 살아 있어.
이거 봐. 이거 암컷이고 수컷이야.
잡았다.
진짜. 대박. 근데 이거는 암컷이지, 그치?
쟨 수컷이.
자, 일단 저걸 보고.
아야, 아야.
그치, 얘네 사실 힘이 세. 그치.
네,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 상태이군요. 중간에 보면 유미미가 이제 갑자기 유미미가 이제 직접 사슴벌레 암컷을 손으로 먼저 잡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신나갖고 곧바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유민튜브를 시작하는 모드로 태세 전환을 하는 순간이고요. 그 오디오 클립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아이 같이 놀던 친구들이 무슨 일 때문에 유미미가 아빠랑 저쪽으로 갔는지를 궁금해서 이제 따라와서 그 뒤에 이제 동영상부터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친구가 오히려 저 찍어주기도 하고 다 같이 협업으로써 또 다른 자료들을 남겨놨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앞으로도 그렇고 곤충 채집을 하는 영상들을 쭉 올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미 유민튜브라는 채널들은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 다른 분의 이름, 그 성인분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고민 중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이제 유민은 유민튜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더 어떤 차별성을 가지려면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낮에 이렇게 사슴벌레와 관련해서 찍어놓은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영상들 이렇게 편집해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빅재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곤충을 직접 만나는 모습을 뭐 제 입장에서는 기록해 놓는 건 재밌는 일이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중에 재밌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 저의 일상이 뭔가 계속 편집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우아를 통해서 소식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미미는 사슴벌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풍풍이 또한 언니 옆에서 딱 붙어서 그 사슴벌레의 집 앞에서 같이 언니 이거 뭐야? 뭐야? 아파? 아파? 하면서 곤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풍풍이도 앞으로 조금 더 크면은 굉장히 좋은 그 곤충 채집 파트너가 될 그 가능성이 큽니다. 풍풍이 역시 겁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곤충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자, 저희 집의 근황은 그렇고요. 이번에는 후기와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기부터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었죠. 이석란 씨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또 한 번 코끝이 찡했네요. 둘째 한국 이름은 백균이에요. 엄마가 하는 한국말은 알아듣는데 대답은 영어로 합니다.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브로콜리를 들이대면서 Eat broccoli 하라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먹이는 거죠. 그 드라큘라한테 마늘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브로콜리를 먹어라 저리 가라 허이 이런 느낌인 거겠네요. 백균이가 편식이 심해서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14살까지 어떤 고기나 야채를 먹지 않았거든요. 먹는 거는 빵, 치즈, 가로 열고 그릴 치즈 샌드위치, 치즈 피자, 그리고 우유, 파스타, 가로 열고 버터나 올리브오일만, 그리고 밥, 김, 과일. 아, 그렇군요. 여기서도 김은 빠지지 않습니다. 김이 없었다면 한국인은 특히 입맛이 없었을 때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유년 시절을 포함해서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김이 이제 좀 흔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양반김, 사조김 뭐 이런 거 그 도시락김들이 시작되면서 보편화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부터 김을 굉장히 자주 밥 반찬으로 먹은 거겠죠. 그리고 뭐 성인이 돼서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뭐 반찬이 없을 때 혹은 자취할 때 그냥 정말 밥, 김치, 김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흔하고 외국 유학 생활 때도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김을 굉장히 애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을 대표,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뭐 한국의 소울푸드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된장찌개라든지 김치찌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너무 흔해서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 다시 후기로 돌아가서요. 그래도 과일은 다 잘 먹어서 다행이었죠. 시금치 작은 잎, 엄지 손톱만한 걸 먹으려면 포도알 한 20개 같이 먹었거든요. 거의 과일로 배 다 채우고 야채는 안 먹었어요. 형이 샐러드며 브로콜리 다 잘 먹어서 따라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워낙 유미미 첫째 아이가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둘째 이유식 시작할 때 같이 이제 먹는 걸 보면서 배울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대로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식성은 그냥 타고난 성격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어떻게 음식을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식사를 하는 어떤 분위기에 대한 이해 혹은 감성적인 부분 하고의 모든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식성이다. 그냥 딱 본능적인 호기심,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건 싫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LA 한국 식당에 외식하러 가면 제가 김을 싸가지고 다녔었거든요.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얘는 잘 안 먹어요를 제가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주위 사람들은 아이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크게 안 가져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잘 먹을 때 칭찬해 주는 거야 언제나 좋습니다만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될 때도 가족 모임 때도 얘는 원래 잘 안 먹어요. 내 아이 마음보다 안 먹는 걸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친구 소개로 How to talk so kids will listen and listen so kids will talk 라는 책을 읽고 얘는 아직 새로운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먹을 거예요 라고 제가 바꿔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군요. 어떻게 말하면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들으면 아이들이 잘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인 거겠죠. 이성란 씨는 지금 저자까지 사실 표기를 해 주셨는데 Adele Faber and Elaine Mazalish 공동 저자인 것 같죠.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번역본이 있으려나요?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안 가리고 다 먹더라고요. 지금은 김치도 먹습니다. 이젠 잘 먹던 큰 애가 더 편식하는 사람이 됐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핵심은 14살까지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지만 웬걸 다 괜찮아지더라 라는 얘기겠죠. 정말 아이 키우는데 기다림은 너무 힘들지만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일이네요. 해마다 또 다른 기다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3이면 한국 나이로 18살이군요. 둘째가 2004년 10월생이라서 여기선 아직 16살이거든요. 여긴 학군마다 학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다 달라서요. 지금은 킨더가든에 9월 1일 전에 5살이 돼야 들어가는데 둘째 때는 12월까지라서 일찍 들어갔어요. 조카애는 2003년 10월생인데 늦게 들어가서 둘이 학년이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가 아이 성향에 따라 일찍 보내던지 기다리던지 했어요. 둘째도 킨더가든 다닐 때 학교에서 자꾸 자는 거예요. 프리스쿨 때 학교에서 낮잠 시간이 익숙해서 그런 것 같다. 아직 초등학교 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킨더를 한 해 더 다니는 게 낫겠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냥 잠들면 잠드는 대로 두기로 했었어요. 야, 또 이렇게 좀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태도가 다르군요. 하긴 근데 어쨌든 킨더가든은 유치원이니까 중간에 졸려하면 그냥 자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유치원에서 굉장히 졸려하는 아이가 있다면 막 깨워가면서 뭘 하라고 하지는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낮잠을 빨리 자고 싶어하는 애들은 한편에서 잘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학기부터 얘가 잠도 안 자고 잘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갈 준비가 다 됐다고 킨더 다시 안 다녀도 된다고 그래서 백균이는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어려요. 그렇군요. 아 원래는 이제 한 번 더 다녔으면 맞아 같은 나이로 갔을 텐데 그냥 잘 적응하고 있으니 곧바로 초등학교로 진학을 했군요. 우알 들으면서 애들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서 행복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키우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또 아이들이 어린 제 입장에서는 참 배우는 게 많아서 이런 사연 좋네요. 어떤 희망이 되기도 하고 물론 뭐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런 말도 참 두렵기도 하지만 또 가슴에 담아두게 되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티네이저 아이와 또 다른 기다림으로 속은 뒤집히지만 쿨한 척 연기를 하느라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그래야 눈 마주치면 서로 스마일. 흐흐흐.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눈 마주치면 서로 스마일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뮤지션인 정원영 씨를 자주 뵀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뵌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그분에게 제일 그 감동을 받은 부분은 물론 음악적인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크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정원영 씨께서 저한테 그 본인의 자녀분 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자녀분의 어떤 선택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그 친구가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런 거보단 이런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이성란 씨가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손잡고 가지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계속 앞으로 자식하고 자녀분하고 평생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인 의미의 손을 잡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싶다. 그게 더 중요하지 거기서 어떤 조언이나 자기 생각을 위에다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지금 이성란 씨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느껴지네요.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사랑하는 아이와 눈 마주쳤을 때 웃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뭐 꼭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뭐 지고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겐 이성란 씨의 말씀이나 혹은 정원영 씨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자 건강하세요 백균 엄마 이성란 드림이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너무 많이 끊어 읽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할 말이 많아지는 글이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아 소중한 글 사연 그리고 후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후기입니다. 두 번째 후기는 서윤이 엄마 톤니니로부터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톤니니입니다. 에피소드 제목을 보고 활짝 웃었네요. 흐흐. 그렇죠. 지난 회차의 제목은 온전히
톤니니 씨의 사연으로부터 나온 제목이죠. 우리 아이는 영원을 얘기하며 응원가를 불러요. 깃발을 흔들진 않아요.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었는데 깃발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것은 제 개인적 로망일 뿐 실현될 일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왜 이 그 질문으로 끝나는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더 의지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현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라는 어떤 안 될 것 같지? 뭐 이런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아이 체육대회 사연에서 조금 정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이는 전혀 울지 않았어요. 차분하긴 했지만 즐겁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응원가를 같이 불렀다라는 부분에서 저의 멋대로 좀 상상을 했었는데 분위기의 흐름상 뭐랄까 약간 만화적으로 슬픔 속에서 노래를 부른 것 같은 그런 상상을 제 멋대로 하고 말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울지 않았군요. 그런 분위기조차 아니었나 봅니다. 만약 아이가 울었다면 저도 속상한 마음 한 가득이었을 텐데 아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최애곡이 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제가 좀 당황했달까요? 어리둥절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든 건 저였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복잡한 감정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린이들은 언제나 순수한 마음 하나 영원히 간직해야지 이 순간을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었군요. 서윤이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슬프지 않았답니다. 또 오전 11시에 끝났기 때문에 노을은 없었답니다.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체육대회를 상상하고 어렸을 때 이제 운동회처럼 하루 종일 하는 것을 상상하고 또 그걸 지켜보는 서윤이와 토니니를 생각했네요. 근데 오전 11시면 보통 10시까지 등원을 하니까 1시간 남짓한 일이었군요. 뭐랄까 그 토니니 씨가 써주신 글이 저로 하여금 굉장한 서사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필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느꼈는데 우아할 가족분들의 사연으로 꽉 찬 에피소드를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이것이 시삽의 마음? 흐흐흐.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시느라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힘드실 텐데 너무 걱정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과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방공호니까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토니니 드림!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위로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방공호. 그렇죠. 방공호에 우리 모두 마음이 헛헛할 때마다 들어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이제 방공호라는 게 이제 어두컴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의 상상일 수 있는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자주 보내주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거죠. 뒤에는 수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공호에 어둑어둑한 그 저 뒤에 들리시나요? 하면은 네 라는 소리는 얼핏 들리는 것 같고 어떤 실루엣으로는 대충 꽤 많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밝은 부분 초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초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밝혀주고 있을 때 몇몇 얼굴들이 이제 저에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아무튼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콧물 감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훌라후프와 율동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응원가를 부르면서 귀가한 서윤이의 어떤 기계를 본받아서 저도 한 주 한 주 열심히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애청자 김예원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이 저도 현떠이를 들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특정과도 같은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둘째 다나는 30개월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만 아직 발음이 띵땡똥하게 들려서 아주 귀를 기울여야 해요. 아, 발음이 띵땡똥하게 들린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원망을 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에 까르까르 웃으면서 현떠이 현떠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아할 청취자라면 굉장히 흥미로운 순간이겠네요. 알고 봤더니 현떠이는 이안이만의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같은 어떤 절대적 존재라는 생각이 들만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래서 다나야, 현떠이가 누구야? 물었더니 누구? 하고 또 깔깔깔 웃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 엉덩이를 가리키며 언더니라고 엄마 너무 웃겨 하네요. 그렇군요. 물론 현떠이의 현떠이가 오늘 제가 들은 현떠이가 맞는지 지난 방송을 듣고 검열해서 보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 일단 보내요. 아, 그러니까 직접 이안이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회차를 다시 들어보고 현떠이. 근데 거기서는요 아마 현떠이라는 말을 이안이가 직접 하지는 않을걸요. 김은엽 씨가 이렇게 현떠이가 누구야 이렇게 하는 때 나오는 발음이고 이안이는 맞아 이렇게 대답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좀 다시 들어봐야 확실하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당장은 그럴 시간이 없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일단 보내요. 아니더라도 재밌을 것 같아서요. 네, 충분히 재미가 있군요. 그러게요. 그 현떠이라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혀 짧은 소리라는 게 아까 그 김예원 씨도 띵띵 띵땡똥하게 들린다고 표현하셨는데 현떠이, 언더이, 언더니, 언덩이 뭐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요즘 우리 풍풍이도 한참 띵땡똥하게 말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단단 거 초록색을 토톡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다타타 이렇게 짧게 딱딱딱 끊는 수준인데 묘하게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가 다단다 다다다 라고 해도 뭔가 그 안에 자전거 같은 느낌이 들어있는 약간 묻혀놓는 느낌이거든요. 살짝 향기만 주의 깊게 들어야만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쁘죠. 그럴 때가 또 옛날에 유미미는 어렸을 때 재밌는 거를 비비딩거라고 했거든요. 비비딩거 비비딩거 하자 이렇게 말하면 재밌는 거로 말하자면 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양육자가 너무 그게 귀여워서 우리 비비딩거 할까? 라고 이제 아이의 언어를 어른이 써버리는 계속 쓰고 싶고 왠지 그냥 재밌는 거라고 하기가 싫은 마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런 그 띵땡똥스러울 때의 언어들을 뭐랄까 남겨놓고 싶고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그냥 우리 집 안에서는 통용되는 언어로 계속 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놀이동산에 다녀왔는데 우아할 또래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던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옹알이를 듣는데 다 들어본 아이들 같고 우아할 청취자이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닐 것이다. 붙잡고 물어보지는 말아달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보드카레인이라는 밴드를 할 때 홍대 상상마당에서 1집 발매 기념 공연을 했을 때 부모님이 보러 오셨었어요. 그 끝나고인가 아니면 전인가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음식점 점원분에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혹시 보드카레인이라고 아냐고 알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셨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었죠.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보낼 사연이 생겼는데 자꾸 미뤄지네요. 사연도 작성해서 메일 드릴게요 라고 갑자기 알쏭달쏭한 문장을 남기시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지금 사연을 잘 보내주셔놓고 사연이 미뤄진다며 사연을 작성해서 메일을 드리겠다라는 갑자기 왜 그런 그 무서운 얘기들이 생각나네요. 아니요 저는 사연을 보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지금 제가 읽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재밌는 사연을 작성해서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자, 추신, 루아가 유미미 꿈에서 만났다고 너무 즐거웠다고 전해달래요. 그렇군요. 아, 유미미와 파파린 김루아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유미미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아이들의 이런 메시지 너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흐뭇하네요. 정말 꿈에서 정말 얼마나 재밌게 놀았을까요? 아, 김루아 작가님의 다정한 멘트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유미미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명한 여름 아침의 기분을 담아 김예원 드림이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도 현떠이는 어린이들의 공통의 존재가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하니만의 친구인 것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또 모를 일이죠. 다나가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해서 언덩이다 라고 무마한 것일지도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현떠의 이슈는 계속 우아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 키워드이다. 어떻게든 서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연이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사연은요. 네마미아님의 사연입니다. 연년생 그리고 쌍둥이 세 자녀의 아빠이시죠. 안녕하세요. 여전히 항상 잘 듣고 있는 연년생 플러스 쌍둥이 아빠 네마미아입니다. 얼마 전 홍나리 작가님이 출연하셔서 반가웠고 두 분 대화 나누시는데 서로 존중하고 행복해 보여서 듣기에 참 좋았습니다. 아, 또 목이 메입니다 제가. 그 홍나리 작가님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계속해서 매주 어떻게 하다 보니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계시네요. 송구합니다. 아무튼 덕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미미 박사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과 배려를 많이 받고 잘한 아이라는 느낌이 역시 너무나도 당연히 좋은 부모님의 모습의 영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과찬이시네요. 이것은 뭐 저희끼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실관계 면에선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유미미가 그렇게 멋지게 태어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의 정답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끼리는 뭐 이렇게 덕담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미미 박사님 두발 자전거 성공 축하드립니다. 흐흐.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기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 셋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3호가 퍼즐을 하고 있는데 2호가 끼어들려고 하니 3호가 2호에게 여기서 얼씬거리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악구도의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대화 중 하나이죠. 전 현실에서 처음 들어보는 듯 했어요. 흐흐. 그렇죠. 얼씬거리지 마, 얼씬도 하지 마 이런 말들 참 문어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 애니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만화체 같은 거기서 이런 느낌. 거기서는 뭐 나쁜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쓰지 않죠. 잘 거기서. 아무튼 핵심은 거기서는 나쁜 말이 아니니까. 자, 와이프가 그거 나쁜 말이야, 방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라고 정정해 줬네요. 그런데 옆에서 로봇을 가지고 있던 1호가 사모야, 나한텐 얼씬거려도 돼 라고 해서 저희 부부가 빵 터졌습니다. 다정합니다. 나한텐 얼씬거리렴. 아이들 참 그 까불지마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 통성명이 아니라 나이를, 서로 나이를 드러내고 나서, 보통 놀이터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몇 살이야? 라고 서로 이제 호칭을 정해야 하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서열을 정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몇 살이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 나한텐 까불어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말을 다정하게 하니까 느낌이 더 극대화되네요.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귀엽네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과 악이 뚜렷한 애니메이션들은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 보지 못하게 이렇게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면서, 그거 말고 이거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유미미 같은 경우는 알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진 잘 않거든요. 근데 뭐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노출이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뭐 예고편이라도 지나가면 꼭 그런 말들이 나오죠. 굉장히 강렬한 언어들이. 딱히 이제 어차피 어린이들의 컨텐츠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나쁜 말은 아니죠. 뭐 욕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씬도 하지 마, 뭐 복수할 테다 뭐 라든지, 혹은 뭐 잘 되나 보자, 혹은 절대 못할 걸, 막 이런 어떤 부정적인, 평소에는 거의 쓸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약간 생각 구름 속에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말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 TV에서 저런 말은 나쁜 말이야 정도로 이제 하면서 지나가는데, 참 그런 어떤 가시돋친 말들, 부정적인 그 기운을 내뿜는 말들이 항상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나 봐요. 언젠간 한번 꼭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랄까 아껴뒀다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한번 써봐야지 라는 느낌이랄까요. 유미미 같은 경우도 갑자기 놀다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을 어느 타이밍에 딱 친구들에게 하는 거를 보면서 어떠한 영향을 뭐 서로서로 받았겠지만, 나중에 물어보면은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은 그냥 써보고 싶었어 라는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대답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뭐랄까 계속 미스터리로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랄까 그렇게 말을 배우던 때의 감정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을 배울 때의 기억까지는 잘 나지 않으니까요. 생각은 언어로 하는 거니까 그 언어가 형성되기 전의 기억은 뭐랄까 형체가 없다고 해야 되나?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때 기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쁜 말을 쓰고 싶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쁜 말을 인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유머를 의도한 게 아니고 속상할 동생을 챙겨주는 거였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흐흐. 그러게요. 어쨌든 이렇게 TV에서 나쁜 말이 나와도 가족끼리 화목하면 가족끼리 화목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TV에서의 말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양육자들의 언어들, 그리고 형제, 자매, 남매들 사이에 이렇게 다정한 태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틈틈이 인스타와 육아카페 그리고 달리기 모임에도 우아아를 홍보 중입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네마미아님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후로 최초로 달리기 열심히 하자라는 말을 저에게 완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제 얘가 포기했구나라는 걸 눈치채신 거죠. 옷이 도착하 배송사고가 나고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의욕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북돋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에 대해서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판단. 사실 그 지금 네마미아님하고 인친을 맺고 나서 그 포스팅 보면은 정말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 눈에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네마미아님이 열심히 달리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다 라는 말로 제 마음을 대신하고 싶네요. 여기저기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덕담을 언제나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 사계절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그림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보내드릴 그림책은요, 조혜란 작가님의 상추씨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요,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손으로 만든 퀼트, 천을 오리고 꿰매고 붙여서 사진을 찍어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상추 작가님이 직접 상추를 키우며 들었던 생각들, 경험들을 엮은 그림책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보다 보면 결국엔 상추를 사러 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혜란님의 그림책 상추씨 보내드릴 거고요. 사연을 보내주실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umyteacher@gmail.com 알파벳 U myteacher myteacher@gmail.com으로 아이들과의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말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아이들의 말에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들 모두 좋습니다. 아이들의 몸짓과 노래 하나하나에 행복했던 기억들도 좋고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환영합니다. 2021년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시작됐고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네요.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서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또 다 같이 공존하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아할 청취자들이 모두 모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 우아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지도 못하겠고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 없어 재밌는 여행을 떠나자
없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우린 꿈나라로 떠났지. 엄마 늙지마 조금 슬픈 약속을 하고 우린 꿈나라로 떠났지.